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장 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B, birth. 인생은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하는 연속의 삶을 산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대학이요 저 대학가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저 사람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연속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마 우리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래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적으로 동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세 가지 방법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곱은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까지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마다 좀 이야기는 있지만 아마 헤브론에서 약 한 40km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부엘세바를 떠나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가 시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막이 시작되는 그 접경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이 형 에서를 피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그를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그 약속의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땅은 이 땅인데 흉년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접경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을까? 두려움, 불안, 걱정, 여러 산재에 있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땅의 마지막 경계선인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정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듣기 위해서 마지막 접경지대에서 제사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애굽은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기근 때문에 어디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또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거기 가서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곱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는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니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듣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 경계선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경험만 믿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너 애굽 두려워하지? 근데 걱정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기한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동일한 장소인데 이때는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는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15장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점차 이뤄갑니다. 그리고 그 큰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의 이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 언제는 애굽 가라 그러고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 직장 가야 돼요? 저 직장 가야 돼요? 이 대학 가야 돼요? 이 대학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신뢰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바위를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위를 뭐 하는 거예요?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바위를 치지 말고 바위를 향해 뭐를 하라? 명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모세는 자기의 경험에 갇힙니다. 첫 번째 뭐 했어요?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위를 두 번 내리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내려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에도 전혀 다른 방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반대되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가라, 언제는 가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큰 뜻을 이뤄가는데 그 방법적인 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갈 수 있지만 다음번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 큰 뜻은 이뤄가지만 가는 방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뭐 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최대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순종의 통로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래서 묻지도 않고 당연히 이 길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분별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분과의 경험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분께 묻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는 뭐해요? 계획을 세우죠.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가면 뭐 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일이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미 귀를 닫아놓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시대 신은요, 무슨 신이에요? 지방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장소를 이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도 많잖아요. 화장실을 지키는 신, 안방을 지키는 신은 부엌을 지키는 신. 왜요? 그 시대 관념에서 신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어디에만 계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만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비록 애굽에서 너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죽겠지만, 나이 들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기도할 생각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나 신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두려워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비록 그곳에 숨을 거두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자세를 갖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 대학이요 저 대학이요 이 사람이요 이 직장이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요. 야곱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착하고 드디어 기적과 같은 가족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그 장면을 29, 3절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스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들을 보고 야곱은 만족합니다. 이렇게 눈물의 가족 상봉을 한 후에 요셉은 형님 다섯 명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에게 데려가 인사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에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하면서 미리 답안지를 주는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당신들로 하여금 목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목축업을 허락해주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상 답안지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 왕과 만나고 난 후에 답안지처럼 흘러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센 땅은 비옥한 목초지였다 그래요. 풀이 많은 곳이죠. 양들을 목초를 하면서 옮길 필요 없이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목적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은 누구를 증오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목축업이 하는 고센 땅에는 애굽인들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시켜 스스로 목축업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애굽의 신은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전 민족들은 각자 그들이 모시고 있는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애굽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강조하며 애굽인들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구별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답안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이러한 풍족까지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를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구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많이 쓰세요? 금그릇, 은그릇, 세상에 그런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릇 안이 설거지가 안 돼서 온갖 찌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우리는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길 원하니?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뭐하라? 구별되어라. 정결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다섯 형제들이 바로와 대담을 나눈 후 드디어 야곱이 바로와 쓰게 됩니다. 초라하고 키가 작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묻자 그때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장 9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그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는 계속 어디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사실 있었던 기한은 많지 않아요. 형에 쫓겨서 저 하란으로 가기도 하고요. 인생의 노년에 이제 그곳에서 머무는가 했더니 애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자기가 유업을 받았지만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다는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에 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얽매이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애굽에 묻힐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총리인데 얼마나 화려하게 피라미드도 만들고 모든 유세를 다 갖추고 그곳에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기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룩한 나그네 삶을 끝까지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사적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파트 보증금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분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노후 자금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야곱과 같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100년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100년의 삶은 단지 하나의 점보다도 미세한 먼지보다도 약한 점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생의 삶이 아닌 영원한 본향의 삶을 투자하며 나그네 된 삶, 이곳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잘 들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은혜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갔고 내가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커리큘럼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마지막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지식과 세상의 견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거룩하고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이 세상의 얽매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본향을 따라가는 삶을 사모하며 주님 뜻에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견과 나의 경험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내로 알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하며 깨끗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 말씀 듣고 거룩하게 준비되며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끊이지 않기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